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을 하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함재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12시 워싱턴 의회 중앙홀에서 선서를 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들어보시죠.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며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의 선망이 대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에 이어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복귀했는데 물러났던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 복귀한 것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미국 역사책을 보면요. 22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22대 대통령을 지냈다가 물러났고요. 그러다가 24대 대통령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것은 미국 역사상 132년 만의 일입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미국 내 그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은 보수파가 이제 득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공화당 중에서도 좀 강경 보수 쪽인 트럼프이즘 이 같은 그 보수파가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승리보다도 보수파의 승리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상원과 하원 여기서도 공화당이 이제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가 한 반반 정도였는데 지금 그 균형 성향 비율을 보면 공화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 경제 문제, 불법 이민 문제, 국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같은 해법 이 방안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2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를 벌써 이제 저희가 4년 전에 봤기 때문에 1기 때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기 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봉쇄 그리고 관세 등을 통한 그 보호무역 또 고립주의 그리고 푸틴 같은 권위주의 국가 원수와의 친분 과시 이런 성향을 보였는데요. 아마 그런 것이 비스름하게 2기에도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평생을 그 부동산 재벌 등 기업인으로 지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동을 보면 마치 하나의 그 기업처럼 국가를 운영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취임사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이제 아마 유가를 낮춰서 기름값을 낮춰서 인플레를 잡고 또 관세를 매겨서 일종의 국가로서는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늘리고 또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자. 이런 그 몇 가지 그 두드러진 그 특징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국부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예기치 못한 그 부작용,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가, 미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상당히 주목해 볼 그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분간 취임사를 했는데 함 기자 핵심 내용 간추려 주시죠.
네, 29분의 취임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세우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될 것이다. 또 미국의 추락은 오늘부터 끝이고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 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고 강하고 더 특별해질 것이다 등의 말을 남기며 어쩌면 대대적인 변화도 좀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도 일부 공개했는데요. 남북 국경지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석유의 가스 시출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일부 나라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고요. 또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과거 미국이 양도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이나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에 이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겠다는 말 등이 이 주요 발언으로 남았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글쎄요, 좀 두고 봐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파나마 운하는 아시겠지만 그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운하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이 이제 나서서 그 건설을 했다가 지난 1977년에 지미 카터 그 전 대통령 그 시절에 파나마와 그 조약을 맺고 이것을 그 파나마에 돌려주는 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운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해 보면은 전 세계 그 해운 물동량이 한 5%, 그러니까 연간 14,000척의 그 배가 여기를 그 통과하는 그 운하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그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뭐 파나마 운하를 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처에 뭐 투자를 많이 해서 파나마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실제로 파나마가 그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 거대한 그 사회 인프라 사업이죠. 여기에 중남미 국가에서는 그 최초로 참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신경을 쓰였던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 이렇게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되찾겠다는 것인지 조약을 파기하고 그거를 다시 되찾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뺏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관심이 가는 건데요.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이 최초로 이제 해외 순방을 하면서 파나마를 제일 먼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가서 얘기하는 어떤 그 나오는 얘기를 보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되찾겠다는 것인지 아마 구체적인 그 청사진 계획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는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취임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함 기자,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방영된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일부 밝혔는데요. 현재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을 이 푸틴으로 지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고 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푸틴만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했느냐 뭐 이런 질문에는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 많은 이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면서 다른 것보다 우선 이런 무고한 죽음을 당장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당일에 멈출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뭐 사실 지금은 취임한 지 며칠 지났으니까 사실 전쟁을 멈추지 않았고요. 이 약속을 사실 지키진 못한 건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오늘이라도 멈출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일종의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가지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 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러시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많은 제재를 부과하겠다,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전 행정부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다른 양상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는 배제 또는 디리스킹 정책을 펴왔는데, 트럼프이기는 어떤 중국 정책을 펼까요?
네, 바이든 전임 대통령과 그 트럼프는 굉장히 그 상반된 그 정치 철학, 이념 이런 것을 갖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정책은 비슷합니다. 포위 압박하는 거죠. 또 일종 봉쇄 이런 정책을 계속 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대통령이 어쨌거나 같은 일치하는 드문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아마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압박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취임사 연설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겁니다. 소규모 무슨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이런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하는 것인데 중국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미국의 슈퍼마켓에 가보면 중국 제품이 중국산 제품이 한50% 내지 60%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같은 그 물량 공세, 저가 수출로 인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이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겨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이미 자동차에 대한 것. 중국은 요새 그 전기 자동차를 굉장히 싸게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것을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럼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강경하게 하고 나서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해서 미국과 중국이 그러면 정면 충돌할 것이냐? 이런 이제 관측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그 정치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G2, 그러니까 두 개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국가가 충돌한다면 국제 질서가 그 굉장히 그 혼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충돌을 계속해서는 미국도 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국이 그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계산된 어떤 압박 전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60%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60% 얘기는 잘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은 미국의 그 수입줄 이런 것이 끊어져서 인플레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거는 쉽게 쓸수 없는 그런 카드입니다. 다만 아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전임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좀 느슨한 정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하나 있어서 중국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지금 서로들 그 이익을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느 선에서 어떤 조건으로 양두 초강대국이 그 타협을 볼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중국에는 60%, 다른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취임식 연설에서는 관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취임식에서 이 파나마 운하, 이 그린란드 등 특정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당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중국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약간 환영하는 듯한 입장을 좀 보였는데요. 이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고 또 미국 중국과의 무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양국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뭐 일종의 좀 환영의 입장을 좀 보인 것입니다. 또 언론들도, 이 중국 언론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이 시진핑 주석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점을 좀 근거로 마치 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는가, 또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뭐 그런 관측도 내놨고 그런 뉘앙스로 좀 보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 취임 다음 날, 21일에 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살짝 또 바뀌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현재로선 실제 최대 60% 관세 부과와 같은 이런 방침을 굳힌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10%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쩌면 온탕과 냉탕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상대에 대한 협상 우위에 있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략을 좀 모호하게 하면서 이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더 얻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닐까 뭐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20일 백악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며 첫 임기 때 나와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김정은은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23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기자, 이런 발언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취임하자마자 이제 북한에 대한 언급 이런 것을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1일 날그 백악관에서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은 그 콘도 역량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그 주의 깊게 볼게 있습니다. 어떤 그 언론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그이 발언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것은 무슨 성명을 읽거나 무슨 공식적인 그 언사 이런 것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서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데 기자가 가서 물어본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하면서 나와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첫 임기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뉴클리어 파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한을 핵보유국, 핵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것은 그 앞에 아마 전임 그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한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당파가 다를 뿐더러 상당히 그 싫어하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행간을 좀 보면 아마 자신은 그 트럼프 일기 시절에 북한을 잘 관리해서 북한과 무슨 그 충돌이나 북한을 핵 문제가 발전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잘 관리해 왔는데 바이든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볼게 있고요. 그리고 후반으로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기자가 물어봐서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이제 한반도 얘기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겠다. 이런 하나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주목해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날 주한미군 장병들과 그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 상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비록 그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강하면서 똑똑한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항상 경계를 하고 있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당장 나서겠거나 아니면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 부보좌관으로 그리고 자신의 충성파인 리처드 그리넬을 북한 담당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까요?
네, 물론 이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집권 1기 당시 미국 정상회담 실무자인 이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이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했고 또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대사를 이 북한 업무 등을 담당할 특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라인이 이 자신에 대한 충성파로 채워진 점으로 미뤄 이 북한과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 정상이 결정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일종의 톱다운 방식이죠. 이 하향식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아시겠지만 대화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북한의 입장이 또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 굉장히 좀 관건입니다. 또 이 북한뿐 아니라 현재 국제 정세도 해결돼야 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당장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지금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정상이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종의 좀 변수가 돼서 혹시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좀 만남을 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당장 두 양측의 만남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뭐 하는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북한의 입장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북한은 미국에 대해 꽤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 대미 강경 대응을 지금 공언한 상태로 지금 미국에 대한 적대감까지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 단순히 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지난 2019년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실망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인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좀 한 가지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언론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좀 자기들이 좀 보고자 하는 대로 좀 바라는 상황을 좀 바라는 대로 해석하고 좀 보려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미북 대화 그중 대표적입니다. 지금 2019년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 양측이 이제 또 만날 것이다. 이 대화가 오갈 것이다. 이 러브레터가 오가고 있으니까 이 미북 대화가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이 스몰 딜이 이루어질 것이다. 협상이 뭐 타결될 것이다. 뭐 여러 관측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관측이었는데 2019년 이후 이 북한의 반응은 그런 희망 섞인 기대와는 전혀 달랐고 이 실제 양측의 대화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에 비해 북한의 협상력이 조금 높아진 점은 이 충분히 이 대화를 좀 기대하는 쪽에서는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북한의 핵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는 지금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조금 더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인데요.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면서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만 확인했다고 했는데 최 기자, 미국과의 핵 협상에 응할까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미국에 대해서 핵 협상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미국이 어떤 제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제안 어떤 것이 있으면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2017년부터 시작된 제재가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제재를 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자신들의 핵 보유, 핵국가라는 것을 인정받는 이런 것인데 이 문제를 다 풀려면은 미국과 협상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그걸 인해서 밀가루를 좀 받고 돈을 받는다 해도 경제난을 풀, 제재를 풀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북한으로서도 지금 답답하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 같은 신호가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인정을 하고 또 뭐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올 봄이 지나 여름 정도 지나게 나게 되면은 국무부에 이제 동아태 차관 뭐 이런 그 주요 인선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그 제안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내용이 북한으로서도 구미가 땡긴다, 흥미가 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또 북한이 그에 앞서서 어떤 큰 도발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지금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그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그 예비적인 상황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 동결 등 스몰 딜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핵 인질이 되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국 국정원은 최근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같은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자연스럽게 이제 끊이지 않게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입장을 조금 들어보면 이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어떤 채널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면서 이 1기 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매우 불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권 일각에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북한 핵 보유 용인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이 스몰 딜 가능성 우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여권의 이른바 유력 대권 후보들이 이런 언급을 잇따라하고 있는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북 핵 균형과 자체 핵 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핵 잠재력을 갖추자, 이런 혹은 독자 핵 무장을 갖춰야 한다, 독자 핵 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좀 펼쳤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북한은 이제 사실상의 그런 핵보유국으로 굳혀지는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항해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는 좀 멀어지고,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의 그핵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마 그두 가지 측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재처리 문제,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 아직 거기에 재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재처리 능력 이런 것을 키우려 할 것이고, 이것도 여의치가 않고, 또 북한의 핵 보유가 진짜 기정사실화되고 위협이 가중이 되면은 아마 그 자체 핵무장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을 현금 인출기, 그러니까 머니 머신이라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 기자, 앞으로 방위비 문제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집권 1기는 물론 이 선거 유세 기간에도 이 미군 철수와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이 지난해 4월 미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 한국이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왜 미군을 두고 이 방어해야 하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해 10월 이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선 이 한국은 머니머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니머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 방위비 분담금, 이 재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고 또 항상 미국을 위한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좀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협적인 발언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실제 주한미군 철수나 이 감축이나 혹은 실질적으로 이 굉장한 무언가 이 변화를 일으키려는 그런 발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방위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일종의 발언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 주한미군 철수나 이 감축이 없을 것이라는 게 사실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 앤드류 유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중 강경 입장을 이 취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이 그러려면 이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이 영내에 주둔해야 하고, 또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이 아시아 대륙에 군대가 이 주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은 이 미국 이익에도 이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공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2일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최 기자, 영상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20일 날그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이제 추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나온 그 북한군 병사가 새로운 사람은 아니고요. 지난 12일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처음 잡힐 때는 뭐 붕대를 감고 있고 치료를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그 허약해 보이는 그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걸로 봤는데요. 요번에 추가 영상은 상당히 그 얼굴도 깨끗해졌고 상당히 비교적 건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사람의 추가 영상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신문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 북한군은 여기에 나와서까지 자신이 러시아 가는 줄도 몰랐고 전투에 투입되는지도 몰랐고 또 자신의 적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가 1,000명, 그리고 부상자 등을 합치면 4,000명이 사상됐다고 하는데요. 함 기자, 왜 이렇게 사상자가 많은 거죠?
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드론 등이 첨단 무기에 대한 대응이 많이 부족한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또 전장 환경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은 이 평지인데 반해 이 한반도는 이 산이 많고 또 은퇴할 곳이 좀 많은 뭐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조금 작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데 이 북한군은 무모하게 이 돌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쉽게 노출되는 것이고 표적이 되는 것이죠.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 육군 특수부대인 이 그린베레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이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가 이 북한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 이 러시아군과의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훈련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이 폭풍 군단이죠. 이즉 11군단 특수작전 부대라면 이 전통적인 이 군사작전보다는 이 침투 기술 훈련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고급 훈련과 이 특수작전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이 그것이 이 전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가장 적합한 부대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복합적인 무기 시스템을 활용하고 또이 포병과 이 탱크, 보병이 이 서로 기동하는 상황에서 이 서로의 또 소통도 중요하고 또이그 훈련도 좀더잘 받았, 그런 거에 맞춰 훈련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특수부대가 이런 방식으로 좀 활용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러시아와 북한이 사용하는 전술이나 기술, 이 절차가 상호 호환되지 않는 것도, 장기간 합동 훈련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 이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드론 문제를 좀 제기했는데요. 이 북한군이 이 드론 전쟁이나 이 현대전의 이 다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이 전쟁 경험이 쌓이는 건데요.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이 북한군이 비교적 잘 훈련된 유능한 보병 병력이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상자가 많다고 해서 위협이 되지 않거나 또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최 기자,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된 병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가 최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 외부에서 보면은 북한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침몰하고 있었는데 아마 두서너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이 같은 그 북한군 전사 소식이 아마 북한 내부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KBS를 비롯한 한국의 이제 TV와 방송은 24시간 대북 방송을 하고요. 또 미국의 그 VOA, RFA 같은 방송도 대북 방송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한국군 당국이 휴전선에서 그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군 두 명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이 아마 그 북한 내부에 들어가고요. 또 중국하고 그 접경지대에서는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이 같은 소문이 아마 그 소리 소문 없이 북한 내부에 퍼지는 걸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군입대를 앞둔 북한군의 그 아들이 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그 바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그 아들을 군대 보내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대에 갈 경우에는 그 육군보다는 해군이나 공군 또는 안전국에 아들을 보내려 한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향후 2개월 안에 추가 파병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함 기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 북한 이 증원군이 2주일 안으로 이 쿠르스크에 도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맞는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병력 12,000명을 투입했죠. 이중 지금 3분의 1인 4,000명의 손실을 입었다는 건데, 아직 이 8,000명이 남은 것으로 볼수 있지만, 또 반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3분의 1을 잃은 만큼, 이 남은 병력이 얼마나 오래 갈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 추가 파병이 좀 필요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군 이 젊은 병사들이 이렇게 쉽게 전사하고 사라진다는 건 물론 지금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공개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해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